하려고 하셨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대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대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대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대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대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대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이 공현 대축일까지도 제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였던 구유로 꾸며져 있는데 이 공현 대축일이 되면 이 구유 장식에 세 명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배치가 됩니다. 그 세 명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죠. 그래서 오늘 대축일의 제목인 주님 공현이라는 것, 구세주가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동방 박사 앞에 구세주가 나타나심으로 해서 구세주가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동방 박사는 누구이길래 이 공현의 대표인물들, 상징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 볼 수 있죠. 심지어 동방 박사를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오늘 마태오 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에서는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태오 복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사실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 명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구세주 아기 예수님 앞에 올린 선물이 세 가지다라는 것에도 일부분 근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 알려진 이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등 그들의 정체에 관한 궁금증을 유발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후에 그 수많은 뭐 종교적인 예술 작품들에서 이 동방 박사를 아주 그냥 상상적인 날개를 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 그리스어 마고이라는 언어의 단수 마고스는 본래 뭐 현자나 꿈의 해석자라는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저 처음에는 사제 계급만을 지칭하던 단어였는데 이제 수세기 후에 그렇게 점술이나 마술 등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제 범위가 조금 더 확장이 된 것이죠. 한편 마태오복음서에서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마고스라는 단어로서 소개를 하는데 마태오복음 사가는 마거스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특히 이 천문학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 점성술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이들을 마고스라고 함으로써 이들을 나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마태오복음에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주님 공연 동방박사의 등장 이후 동방박사의 존재 이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전통에서는 메시아는 단지 유다인들, 민족들만의 메시아였는데 이제 신약의 전통으로 와서 이제 구세주는 동방박사라는 이 상징적인 새 인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를 세 명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무슨 말이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삼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전체 인류에 대한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나머지 모든 인류가 다 전멸하고 홍수 다음에 살아남은 것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죠. 그래서 노아에게서 인류가 다시금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 뿌리가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입니다. 세 명이죠. 그렇게 창세기는 인류를 3등분해서 구분했고 마태오복음의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3등분된 인류를 하나씩을 대표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들을 세 명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등장하시고 그 모든 인류가 그 구세주를 경배했다는 상징을 가진 것이 동방박사가 되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기리는 오늘은 주님 공연이 되는 것이죠. 여튼 등등해서 뭐 황금, 유향, 몰약 등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뭐 동방박사들의 수를 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미술 작품들을 찾아보면 이 두 명이 나오기도 하고 동방박사가 또 네 명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여덟 명까지도 등장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8세기 때부터는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이름이 붙게 되는데 발타사르, 밀키오르, 카스파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또 다른 시리아 가톨릭 전승에서는 또 이 세 사람을 라르반다드, 하르미시다스, 구시나사프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이름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의 어떤 확실성을 부여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그 부족한 정보 덕분에 그 예술 작품들의 여러 가지 어떤 단골 소재로 상상력을 붙여서 쓰여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림이나 책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훨씬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어느 날 당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성당을 다녀와가지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린 낙타를 타고 가는 세 사람인데 영화를 중간부터 봤는데 아마 미국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영화로 더 유명한 소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너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영화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소설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소설의 부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너의 그 부제가요. 그 세 명 가운데서 발타사르라는 인물이 이 소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된 인물 중에 하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발타사르는 이집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발타사르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집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 구세주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유다 땅에서 살면서 그분의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 그분이 아 내가 경배한 아기구나라는 걸 구세주구나라는 걸 알아채고 이제 공생활이 끝날 때까지 발타사르가 그분을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발타사르와 소설 속의 주인공 베너가 만나게 되고요. 이 세속적인 구세주 다윗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진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베너에게 이 동방박사 발타사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구세주는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호칭에 구애를 받고 있는 것 같군요. 눈을 들어서 더 높은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왕이 어떤 왕일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이 수수께끼의 열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라고 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타사르가 소설 속에서 벤에게 한 이 말은 단지 베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하느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베너는 가족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죠. 그 복수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가 그런 영적인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로마라는 제국을 완전히 무찌르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왕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베너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나의 욕심을 하느님 앞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만 그 욕심이라는 것이 또 애정에 기반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보면서 그 세상적인 고통에 대해서 하느님에게 저항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의 베너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신의 누이가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지하 감옥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게 되고 그 때문에 둘 다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어머니와 누이를 발견했을 때 베너는 당연히 눈이 돌아가 버리고 오로지 로마에 대한 복수만 꿈꾸게 되고 그런 베너에게 구세주는 복수의 구세주여야만 했죠. 그 불타는 베너의 복수심을 사그라들게 만든 것은 그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구세주와 구세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베너를 그 십자가로 인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동방 박사 가운데 한 사람인 발타사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발을 땅에 두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소설 베너에서 동방박사 발타사르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베너를 인도하는 스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단지 인류에게 구세주가 등장했다라는 것에 모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등장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야 되는 날입니다. 그 등장의 진정한 공적 의미는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구세주의 출현이 아니라 세상을 영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 발타사르가 베너에게 그토록 알리고 싶어 했던 구세주의 그 진정한 의미를 공연의 진짜 의미를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